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 또 심판의 메시지 깨닫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3장 15절로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열고 들을지어다 해서 교만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한 상징적인 행동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띠 이야기하고 또 포도주 이야기를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해 주셨는데요. 어떤 의미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네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띠는 허리띠를 의미하는 거죠. 특히 제사장들이 차는 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로 짠 띠인데 예레미야 예레미야 16장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4절 시작.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간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옷을 입을 것이며 세마포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그 세마포 속바지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띠를 띠라는 것은 요즘 우리로 말하면 허리띠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띠를 띠라 말씀하시고 이제 물에 적시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띠는 이제 나중에 에베소 6장 14절로 보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라고 진리의 띠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띠를 띠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뒤에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3장 1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예레미야라 하여금 띠를 띠게 하느냐. 난 너희는 내 허리에 띠는 띠와 같아. 항상 내 곁에 있어야 돼. 내 허리에 있어야 돼. 라는 그런 의미로 띠를 띠게 했다라고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허리에 붙어 있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도 역시 자기 백성들을 늘 자기 곁에 두고 함께 하기를 원하였다고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는 것.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고 띠처럼 늘 옆에 곁에 두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어 다니는 사람 위에 걸어 다니는 사람이 있고 걸어 다니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기는 사람 위에 걷는 사람이 있고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이제 속담과 같은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붙어 있는 놈입니다. 나는 사람에게 붙어 있는 사람이 제일로 뛰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고 날고 뛰어도 우리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뛰고 날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마치 이 띠처럼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띠처럼 붙어 있지 않음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물에 적시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서 그대로 이 자기의 허리띠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허리띠에 지금 이 배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말씀합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유브라데 강물 바위 틈에 넣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에 감춘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유브라데 강까지는 보통 거리가 아닙니다. 재보면 약 640km에 해당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목포에서 서울까지 거의 왕복 거리에 해당되는 그 거리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자에게 야, 너 허리띠 저 유브라데 강 물속 바위 틈에 거기다 넣어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640km 이상을 가서 거기에 넣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의도를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라 하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따라갔을 뿐입니다. 값진 배띠를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 왜 이 띠를 그런 물에 넣으라고 하십니까? 하고 따지만 합니다. 그런데 따지도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 가까운 강물도 있는데 왜 저 유브라데 강까지 가서 그 먼 거리까지 가서 넣으라고 하십니까? 묻지도 않았습니다. 이해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또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또 가라는 거예요. 아니 640km 왕복해서 갔다 왔는데 며칠 후에 너는 또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미치고 한잔을 노리시죠. 여러분에게 그냥 서울 지금처럼 뭐 열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 640km를 갔다가 와라. 그러면 순종하겠습니까? 또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갔다 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번에는 7절에 자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것을 파고 띠를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니 물에 넣었으니 그 배띠가 이 지금 띠가 이 썩을 수밖에 없죠. 아, 가죽이라도 썩을 것인데 이건 지금 이 배로 되어 있는 띠인데 썩지 않겠습니까? 물 속에 넣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 먼 거리까지 가서 그 띠를 위브라데 강에 넣었다가 며칠 만에 다시 가져와라 가져왔더니 썩어서 쓸 수가 없는 띠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아까 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자기 곁에 두고 싶었다고 했어요. 내 이름, 내 명예, 내 영광스럽게 영광이라고 여기고 싶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냐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마치 썩은 물에 넣은 썩은 배띠처럼 그렇게 썩게 되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행동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유브라데 강까지 가라 했습니까? 유브라데 강은 바벨론에 있는 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의 왕이 여호야김 왕이었는데 여호야김은 친바벨론파였습니다. 그래서 친바벨론을 바벨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큰 나라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교만으로 봤습니다. 너희가 어찌 스스로 웅덩이를 파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시작할 때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생수에 그는 대신 하나님을 버린 거, 이 교만입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고 그랬어요. 자기 뭔가 노력으로 뭔가 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막 기기도 하고 뛰어보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날아보기도 하고 베리베리 짓을 다 했다는 것이고 그런데 그 물은 터진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라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채울 수 없는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 헛 헛고생, 헛수고하고 있다라는 그 표현을 그렇게 쓰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왜 벳띠를 유브라데 강에 넣었다가 썩게 만들었느냐. 마치 너희 모습이 그런 모습이다. 내 백성이 교만하여서 썩은 모습과 같다. 썩은 벳띠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뭔가 자기 나름대로 뛰어보기도 하고 기어보기도 하고 날아보기도 하고 걸어보기도 하고 별의별 도전을 다 해도 썩은 벳띠에 불과하다. 아무리 해봐라 그거 쓸 수나 있나. 봐라. 이 띠는 딱 짱짱하게 매야 되는데 짱짱하게 매울 수가 없어요. 썩어서 끊어져 버리니까 더 이상 이 띠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하라니까 그대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이해되지 못할 상황이 있어요. 계산되지 않는 상황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순종하는 것.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찬송했던 것처럼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결국 이 썩은 벳띠는 그들의 교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레위기 26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8절, 26장 18절 시작.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일곱 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의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들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아무리 수고해도 그 교만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때는 그 전염병을 보내서 징계하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자 백성들이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서 힘들게 하기도 하고 다 빼앗아 가기도 하고 그럴지라도 듣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시겠다. 그 교만을 꺾어버리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게 겸손한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 겸손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교만한 자는 대적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라죠. 내 손이 짧으냐. 모세에게도 민수기 11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 빌립은 계산하여서 어떻게 이 많은 수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로 그랬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능치 못함이 없겠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뭘 해야 된다, 못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벳띠 썩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한 방파제를 세워야 됩니다. 물에 넣지, 세상에 물에 넣지 않도록, 새 속에 우리 자녀들이, 새 속에 우리의 신앙이 썩지 않도록 거룩한 방파제, 믿음의 방파제를 세울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아니하고 세속주의, 세상의 물결이 들어오고 세상의 생각이 들어오면 이 그 세상의 물에 우리 믿음의 그 띠를 담가 보십시오. 다 썩기 마련입니다. 썩으면 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신의 소리를 듣는 일에만 시간을 쓰고 있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아침 지금 8월 1일 마중물 기도했지 않습니까? 내 띠는 지금 썩고 있는지 온전한지, 우리 자녀들의 띠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살펴보고, 하나님 진리로 허리띠를 띠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방파제에 세워서 세상의 물에 우리의 신앙을 담그지 아니하고, 우리 발을 담그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교만한 자리에 앉지도 서지도 아니하고, 오직 진리의 띠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방파제로 썩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겸손으로 우리 허리띠를 동이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또 이 한 달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대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12절에서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포도주로 차리라. 이 포도주는 세상의 쾌락을 의미하고 부패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쾌락과 부패,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게 포도주야. 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아, 당연히 가죽 부대 포도주로 차겠죠 하고 비아냥거렸다는 거죠.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세상 세속주의 쾌락으로 차리라,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술 취하고 그런 쾌락주의로 가득 차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그 백성들이 비아냥거렸어요. 아, 당연히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지 그러면 안 차겠어요? 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렸다는 것이 12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13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이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그들에게 각 사람이 충돌하여 상하게 되되 부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서로 취하게 해서 충돌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사랑 없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또한 사랑하지 아니하고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라고 말하면서 주시는 그 고통하는 때의 특징이 뭐냐면, 감사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서로 으르렁거리는 거, 이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 말세 때라고 디모데를 통해서 말씀,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서로 취하게 하라. 취하게 하라. 잔뜩 취하게 하라. 세상 물에 취하게 하라. 세상 술에 취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휴가철인데 혹시나 세상 술에 취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세상 술에 취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세상 술에 차라리 취하게 냅둬라. 그래서 내가 그들을 멸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에베소서 보면 사도 바울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말씀하는데, 자, 먼저 5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봐라 그랬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아니, 주님을 시험해 봐라. 주님은 시험 받지도 않고 시험할 수도 없는 분인데 그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는 너희가 한번 확인해 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 15절부터 18절 말씀,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럼 예,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순종하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시험해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취하면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입니다. 그런 주님의 뜻과 멀어집니다. 그러니 물론 세상의 술 취함, 쾌락 이런 것도 있지만 세상 세속주의,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의 뜻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한번 시험해보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봐라 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띠에 대해서는 에베소 6장 14절 말씀 우리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그 띠가 뭐예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여라 그랬어요. 진리로 허리띠를 대라. 그렇다면 오늘 마중물 기도이니까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싶은 띠처럼 우리를 가까이 하고 싶고 우리 자녀들을 가까이 하고 싶은데 혹시 세상에 그 물에 담가져 있어서 또 하나님 대신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려는 것에 담가져 있어 우리 띠가 썩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띠가 썩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 띠를 다시 점검하고 진리의 띠를 띠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믿음의 방파제를 세워서 물에 담가지지 아니하고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여름 수련을 통해서 성경학교를 통해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방파제를 통하여서 우리 띠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싶은 거룩한 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거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 술 취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12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취하는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취하여서 서로 충돌하여 서로 으르렁거리고 죽이게 내버려 두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심판하신다 말씀합니다. 세상에 술 취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주님을 시험해보고 확인해보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가지입니다. 띠를 점검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름 수련을 앞두고 있는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띠가 썩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순종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